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재산과 풍부한 산업을 한 시대에 어떤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뛰어난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각종 학문과 지식을 터득하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그치고 국방에 힘을 키우게 하셨고요. 이와 동시에 각종 산업과 무역에 성공을 허락하시면서 열왕기상과 역대하서에서 솔로몬의 시대에 대해 세 번 반복하는 대로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과 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다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온갖 풍요로움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솔로몬은 큰 부와 재산을 누렸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던 각종 산업과 건축을 추구했고요. 또 맛있는 것, 아름다운 것, 보기에 아름다운 것, 향기로운 것, 만지기 좋은 것 등등 자신이 원하는 육신과 마음의 모든 쾌락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체험은 그에게 온전한 만족이나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오히려 이 모든 추구가 헛되다는 공허함만을 남겼다고 구약의 전도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과 비슷한 인물이 신약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곧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구약의 솔로몬을 연상시키는 이유는 바울이 가졌던 어떤 부와 풍성한 자산 때문이 아니지요. 솔로몬이 인간의 부와 자산의 소위 끝판왕이었다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와 누리는 것에 대해 끝판왕은 솔로몬이었다면 바울은 인간의 의,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의에 대해 끝판왕이었기 때문에 둘을 연관지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서 하나님은 죄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던 예루살렘 거민에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세 인물, 그러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의 공의로 자기 자신의 생명만을 구할 수 있고 자기 자녀들마저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에스겔서 14장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 사람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사람들처럼 추구했을 뿐 아니라 한면으로는 그들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집중하고 연구를 했던 그리고 실천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의 평생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였고요. 이 점에 대해 바울을 능가할 사람은 저는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와 풍성함을 추구했던 솔로몬이 간 길을 공의를 추구했던 바울이 가고 있었고요. 부와 풍성함의 끝판왕 솔로몬이 내린 결론을 공의의 끝판왕 바울이 동일하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허무하다입니다. 비어있다, 공허하다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때 솔로몬이 추구했던 또 한때 바울이 추구했던 삶의 공허함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선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풍성함을 믿고 누리면서 추구하고자 복음을 추구하고자 마음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 시간 전에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하면서 빌립보서의 남은 내용의 대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배우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을 때 우리가 충만하게 채움을 받는 기쁨이 있고요. 그 기쁨은 다른 어느 곳에서든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바르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 다른 풍요로움에서, 다른 즐거움 속에서 진정하고 그침없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전도서가 그 점을 증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의 끝판왕 바울은 인간의 의로움 속에서도 복음의 기쁨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음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를 추구하고 그 의에서 무언가 절대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복음이 주는 기쁨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반복음적으로 삶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그릇된 공의를 추구하는 예로 사용한 것은 빌립보서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그의 설교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그의 여러 편지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안 좋은 예로, 의에 대한 안 좋은 예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서도 귀한 것은 이건 완전히 어떤 종합 세트예요. 바울이 자기 과거의 그 반복음적인 모습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곱 가지를 들으면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공회가 열리고 온 교회의 지도자들 간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인들에게 할례 예식을 강요하지 말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통해서 이미 입교한 사람들이니 할례를 강조하지 말라라는 이 결정이 나고 이 결정이 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있었던 이때 당시 아직 교회 안에서 할례 없이는 하나님의 용납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나쁜 가르침을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 우리가 본 3절에서 그런 반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것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3절이 이랬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의 자랑은 다른 무엇,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우리가 곧 할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여기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곱 가지로 요약을 해서 육체를 신뢰하면서 결국은 공허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는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데 일곱 가지를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의는 먼저 첫 번째로 태어난 지 제8일 할례를 받았다. 두 번째로 혈육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다. 네 번째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다섯 번째,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다. 여섯 번째, 열정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율법의 의에 대해 나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로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증거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반복음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면서 복음의 기쁨에 대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을 반대하는 우리의 출생과 관련된 자부심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어떤 자부심이 있고 그것이 출생에 관련된 자부심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그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면서 말씀이 이어갑니다. 여기서 먼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언급을 하죠. 베냐민은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가 분리가 되고 모든 제사장들이 유다 편을 들면서 유다가 분리되어 나왔을 때 유일하게 유다 편에 섰던 또 다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더불어서 남왕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수도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곧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속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베냐민 지파로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것을 비롯해서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과는 달리 혈육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점을 여기서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태어난 지 제8일에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적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그리고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제8일날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같이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부모를 비롯해서 그의 조상이 대대로 내린 결과입니다. 결정의 결과를,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이처럼 출생을 밝히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율법주의자로 살아갔을 때, 과거에 그가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때 누가 자네 어디 사람인가?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저는 유대인 가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대답 하나로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부모와 그 집안이 상당히 돋보이게 됩니다. 그 뭐 요즘 표현으로 아 근본 있는 집안이군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죠. 예. 저는 유대인 피를 가진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걸로 정말 많은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태어난 지 8일 날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주신 대로 제8일 날 아이를 할례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8일 날 할례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자체로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요. 만약 바울이 율법대로 제8일 날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2주 후에 받았다면, 태어난 지 2주 후에 받았다면 그것은 그의 의로움의 기록에 옥의 티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그렇게 한 것이지만 만약 그렇게 안 했다면 그것은 그에게 옥의 티로 남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가문뿐 아니라 할례에 대해서도, 출생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도 흠잡을 부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번째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출생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 내가 그때는 나에 대해서 몰랐고 내가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만 나의 출생에 관해서는 정말 정통 히브리인, 그냥 사전에 히브리인을 찾아보면 내 모습이 나올 만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출생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면, 감사하게 생각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건 그 자체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과거 바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자신의 출생과 가문, 부모의 신앙 등 자기의 기준으로 보면 타의로 인해 결정된 자기 인생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과 다르고 그것만 못한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출생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율법주의자들은 유대교 밖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인종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모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타의로 결정된 출생에 대해서도 자신의 우월감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한때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자기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태어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남들을 욕하고 남들을 비하한다는 것. 그런데 이처럼 우스꽝스러운 차별과 자부심이 성경시대에서 끝이 났나요? 바울과 같이 이것을 자각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로 끝이 났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와 같은 습성이 고스란히 존재합니다. 어떤 습성이라고요? 내 공로도 아닌데 그저 출생에 관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그 죄인의 습성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차별 행위나 명예훼손 행위의 기준을 보면 그런 내용이 항상 있죠. 그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그가 결정할 수 없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성별이라든지 출생이라든지 가문을 비롯한 그런 선천적인 부분이나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같이 자의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처하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별 행위와 명예훼손을 죄로 삼는 그 문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 사회에는 인종차별과 성차별 그리고 지역적 감정들, 호남이다 영남이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동부다 서부다 남부다, 남부에서 왔어? 네. 즉시 비하하는 이런 일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은 사라진 적이 없고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인간의 타락한 습성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닌데 조금 다르고 좋게 보이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출생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남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남들을 짓밟아야 속이 편한 죄인의 습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자부심을 가지려는 습성이 죄인의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그 기본적인 습성을 또 다르게 표현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성화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뿌리 뽑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지금 성화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들도 자칫 이와 같이 우스꽝스러운 우리의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반복음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생에 대해서만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로 복음을 반대하는 우리 행실에 대한 자부심 또한 우리 얼마나 큽니까? 또 여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의 자부심에 대해서 첫 번째 세 가지, 자기 행실에서 나온 자부심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으로는 그걸 종합을 해주죠. 나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따져보자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세 가지, 일곱 가지 중에 나머지 세 가지에서 자신의 행실에 대한 자부심을, 과거의 자부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나머지 그 세 가지 문장은 짧은 문장인데 문법이 다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이랬다. 이런 문법으로 세 가지가 반복이 되는데요.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교회의 박해자였으며, 율법의 의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흠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던 여러 당파들 중에 가장 구약의 율법에 대해 철저한 당파로 알려져 있던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의 무서운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라는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누가 바울에게 와서, 과거 바울에게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모세오경을 어떻게 받들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아,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한마디로 대답이 나옵니다. 답이 딱 나와요. 아,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철저한 사람이구나. 이런 답이 나오는 한마디 말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정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박해자였다. 라고 했는데요. 당신은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바쳐서 율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어떻게 삶을 바쳐서 율법을 따랐다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 저는 지역지역을 다니면서 예수교 모임을 해산시키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 한 대답 또한 모름지기 대답을 듣는 순간 아, 이 사람 정말 시리어스한 사람이구나. 정말 바리새인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율법의 의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정말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외부 사람들에게만 율법에 대해 철저한 사람으로 평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율법의 의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에서도 흠없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엄청난 그런 직책을 가지고 먼 타 도시에 가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도록 사명을 받는 그런 모습이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였던 모습입니다. 내부에서도 흠없는 율법주의자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중하게 따르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 이걸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여겼던 바울이 어떻게 이처럼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율법주의자들의 편에 들게 된 것입니까?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괴수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할례의 예식을 통해 주입시켜주셨던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찾아본 말씀 중에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너의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목에 힘을 주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도 자부하던 할례가 아닙니까? 그렇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던 할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던 그 할례, 그것을 그들이 바르게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율법을 편집하더라도 모든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해라 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례라는 그 한 가지의 의미를 마저도 바르게 그들이 생각을 했다면 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지키지 못하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키도록 하라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할례를 비롯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 너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기준으로서 죄로 타락한 너희들은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기준이다. 내가 너에게 이 율법을 주고 순종하라고 명한다. 이제 이 율법을 받아서 순종을 해봐라.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의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적으로 무능한지 실감하라. 그것을 실감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너 자신의 처지에 대해 내 마음을 찢으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너의 인생에 대한 자비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널리 용서하리라. 너의 인생에 자비를 베풀리라. 율법의 의도가 바로 회심과 회개였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애당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도리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과거 바울과 모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스스로 목에 힘을 주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팀 켈러 목사는 로마서에 대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어로 읽어보면 짧은데 이렇습니다. The gospel will always cause offense because it reveals us as having a need that we cannot meet.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나 불쾌감을 일으키는데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복음이 밝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주님의 복음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바르게 영접을 했지만 날마다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동의 힘으로 일어나 또 오늘 하루를 맞이하기를 반복하기를 포기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힘, 복음의 감동으로 살기로 했는데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인간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의 힘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의 동기부여를 얻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어디에 소속을 해서 또 내가 이룬 것에 그 빛의 힘으로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나를 일으키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복음의 힘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자신의 무엇을 자부하는 육신의 신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신뢰하는 쪽을 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주님을 택하고 주님의 복음을 신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자부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를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육신을 신뢰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남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다 해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죄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행악자에 대해서 묘사를 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죄가 드러난 타인을 정죄할 줄은 알지만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복음의 힘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주는 예가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의 한 예화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그곳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와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매국노로 낙인이 찍힌 세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한 후 이 예화를 읽었다면 그는 양쪽에서 자기 자신을 봤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 그것은 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의 옛사람의 모습이고 그가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는 세리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바울은 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화에서 비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세리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에서도 우리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내가 스스로 하면서 나는 내가 정말 복음을 기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의인을 묘사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을 묘사하시는 말씀을 볼 때 그것이 내가 아닌 나와 다른 완전한 의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겸허해지지 않는다면, 네, 설명이 조금 복잡하죠? 의인의 모습을 묘사하실 때 그런 의인의 기준을 놓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도 않고 그런 의인의 기준을 놓고 내가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중간에서 그냥 붕 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내가 공감을 하지만 그래 그는 그냥 그런 사람이고 바울은 특별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을 한다면 나는 그러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나의 육신,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공로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부하는 습성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자기가 육신을 의지한다면 이렇게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곱 가지를 증거한 후에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부하면서 이와 동시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부하겠다면 그 길로 가지만 나는 이와 동시에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자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우스꽝스러운 일인지를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 회개한다면, 나의 죗된 습성에 대해 회개한다면 나에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시고 그런 구원자가, 대속자가 나에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는 날마다 실감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노아와 다니엘 그리고 욥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들에 대한 말씀으로 가보면, 그리고 노아에 대한 말씀, 또 욥에 대한 말씀, 다니엘에 대한 말씀으로 가보면 그들은 우리와 다름없이 죄성과 무능함에 시달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이 처한 이와 같은 상황과 이와 같은 처지, 죄인의 신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처지의 이웃들을 위해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요나와 같은 사람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은 기뻐하지만 그들의 적인 니누의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는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면서 타국에서 타국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장본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신의 열정을 앞세워서 스스로 자부심을 키워 타인들을 비하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너무도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들이 스스로 구원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서 타인들을 비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불교 국가라든지 회도교 국가 모습을 보면서 저것 봐,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렇게 못 사는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우리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나의 구원이 어느덧 나의 자부심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져보자면 너무도 상식적인 일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그 구원에 머무르는 가운데 구원의 힘으로 일어나 겸손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구원하신 우리들은 죄성으로 엉망진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호의는 우리가 자격이나 권리로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이 상식적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날마다 그 구원에 대한 묵상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십시다. 그곳에서 죄에 대해 애통해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면서 죽은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못난 과거의 모습들을 증거하면서 우리도 그 회개와 부끄러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던 그 바리새인 바울, 자신의 행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던, 그래서 그 행실을 기준 삼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핍박했던 바울의 과거를 그가 부끄러워하고 있고 저희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알게 모르게 자부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복음을 외치지만 결국은 복음과 반대되는 열매를 맺어왔던 모습들을 자각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 열매를 없애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이웃에 대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을 얻고 주님의 기쁨을 얻으며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